오늘은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서 좋은 성경적인 말을 우리들이 쓰기 좀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은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특색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게 되어지면 뭐 우리 교회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그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또는 뭐 영어로는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의 강조성이 있어서 그냥 우리는 우리 식구, 우리 집사람, 뭐 우리 아이들, 뭐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우리 나라 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사실 이것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개교회주의, 자기 중심,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중심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의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개교회주의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서신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실질적으로 2절에서도 보면 중반에 각 처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다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사실은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다. 또 이 교회는 한 지역 교회이지만 주님의 보편적 교회 중에 속해 있는 지체이다. 이 내용을 2절에서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이 땅에 뭐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주님께서도 친히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그 모든 만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만유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위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하늘에 승천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뭐 뭔가 하나 기념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의논하고 상의해서 그래 좋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고백한 그 대답 중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냥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 교회, 우리 식구, 우리 집사람, 우리 자녀, 뭐 우리나라 다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왜 우리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번역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물론 헬라어 자체가 주님의 교회, 주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교회는 특별히 주님에게 속해 있는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사항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혀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생각이나 의도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만유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그거는 교회인이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이것을 내가 개척교회 멤버였던, 내가 예배당을 세우는데 기여를 한 일이 있던, 또 교회 전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에 기여를 했던, 이거는 내 교회야, 우리 교회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 잡시다.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뭐 다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교회를 세웠다, 너희는 이 교회를 지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이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다. 언제까지 공사 중이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공사 중이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공사 중이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건물 이렇게 공사하는 지역이라는, 뭐 도로 공사를 하든 건물을 세우든 이렇게 공사하는 데는 항상 무슨 표시가 써 있습니까? 공사 중에, 이렇게 공사 중이라는 걸 써놓고 그 밑에 뭐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을 써놓든지, 아니면 위험 뭐 이런 말을 써놔서 조심할 것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교회가 공사 중이라는 말을 쓰느냐면 교회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보게 되어지면 건물을 짓는 동안에는 뭐 못도 튀어나오고 철근도 튀어나오고 온갖 먼지들 있고 뭐 이 쪼가리들이 있고 뭐 먼지 쪼가리 거기 위험한 거예요. 거기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들 위해 정말 공사 관계자 위에는 출입을 금한다 뭐 이런 말을 써놓듯이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공사 중이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교회의 완벽성을 기대하지 마라. 공사 중인 건물은 언제나 지저분하고 언제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것이 청소되어지면 위험할 일이 사실은 없는 거죠. 들어가고 싶고 거기 함께하고 싶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요소도 있고 저런 위험 요소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 요소들을 보고 왜 교회가 이래야 돼? 왜 이래? 이렇게 짜증내거나 원망하지 말고 원래 교회는 공사 중이다. 그런데 내가 잘 다듬어서 정말 깨끗이 청소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사실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지나갈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12쪽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지막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졌다. 이게 서울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뭐 위험한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때 근데 그 위험한 요소들을 성도들이 서로 주의하면서 최소화시키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여전히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 때문에 쓸모없는 것들이 공사판에 있어요, 없어요? 하다 보면 쓸모없는 것들이 공사판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깨끗이 말끔히 청소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가라지와 알곡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들이 이곳에 거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가라지 노릇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버려져도 상관없는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알곡으로 내가 꼬박꼬박 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우리가 볼 때 좀 불합리한 모순된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일 때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깨끗이 말끔히 청소되어진 그날을 사모하면서 또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어쨌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잘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교회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늘 왜 공사판에 그냥 주인이 인부들한테 맡겨놓고 전혀 돌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와서 돌아봐야 안 돼. 여러분들이 건물 지을 때, 집 지을 때 한 번도 안 가보고 뭐 다 알아서 맡기고 다 지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왜? 여러분의 집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비록 공사 중이지만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주님이 이곳에 오기를 좋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봐도 이건 내 집이 아니네 하고 주님이 오셨다가 그냥 문 밖으로 다시 가게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럼 그렇게 주님의 교회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교회 구성원들의, 이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들이 교회의 구성원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교회 이야기하는,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여 있는 곳이 그게 참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불과 피를 다 쏟아 구속하여 주신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주셨다. 어떻게? 그의 피로 모든 죄를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 구절 하나 좀 찾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과 14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거룩 성화의 과정을 갖는다고 할 때 계속 점진적인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자가 이미 된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저나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서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의 모임이 주님의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지 못해서 쫓겨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희생 제물로 우리 거룩하게 된,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정말 미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는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요, 그냥 단번에 이루어 놓으시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나요? 여러분은 오늘 목욕탕에 갔다 왔으니까 내일은 샤워 안 해도 되고 일주 후에 목욕탕 안 가도 되고 한 달 후에도 안 가도 되죠? 그렇죠?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한번 씻음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베드로가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라고 할 때 씻김을 받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참여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거룩해지는 길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무서운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평함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거룩함을 받은 자들만 나아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정말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그 사람들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 사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냐? 저는 거룩이라고 봐져요. 거룩.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은 참 거룩한 목사님 중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신령한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데, 그분은 예배당 바깥에서 예배 인도하러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 모습만 보고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정도로 그야말로 거룩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 목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력한 무기가 뭐냐? 거룩이다. 첫째도 거룩이고 둘째도 거룩이고 셋째도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이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도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이 거룩,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거룩하게 되어질 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아주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매우 의미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해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모든 일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 부분, 우리가 거룩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이 항상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거룩해질 수 없는, 오염될 수 있는 요소들이 언제나 생기기 때문에 교회는 이 부분을 늘 장악하고 거룩한 공교회 모습을 가지도록 힘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사실 우리 모두가 할 일이 뭐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다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아간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공동체에 임하게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공동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 뭐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 그럼 우리 교회는 당연히 예배 전에 정말 뭐 음악 반주만 있고 이렇게 고요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감사한, 어느 교회는 예배 참 들어오면 그냥 막 계속 앞에서 떠들고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당에 일찍 오셔서 시간 딱 맞춰서 오기보다는 저도 5분 전까지 오셔서 그렇게 기도로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 2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은 교회는 하나님의 공교회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인 하나님의 공교회다. 교회는 하나, 교회가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2절 있는 말씀을 중반 또 거기서부터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절 또라고 하는 말씀부터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실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쓰면서 수신자들을 언급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성도라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노라 이렇게 말해도 뭐 편지 쓰는 이 편지가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부연 설명을 한 것이 또 각 처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만이 아니라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바울이 알고 있는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 소아시아에 뭐 있는 교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을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다 누구냐?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정말 교훈이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하나된 공교회다라고 하는 인식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심어주고 있다라고 봐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 즉 각처에 있는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정말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할 때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뭐라고 했어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예, 구원, 그러니까 예수, 이 히브리어의 요수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아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실 유일한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고 그 사실을 사도들이 선포했고 선지자들이 선포했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서울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전체 보편적인 교회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고 말한 그런 입에 발린 그냥 관용어구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이시고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는 그 주님만을 따라간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름을 이해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름을 가진 자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것 때문에 우리가 위축되고 주저앉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다고 봐져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가서는 미가는 미가서 7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만을 우러러본다. 오직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말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합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고, 물론 주변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정말 문제가 미가서 선지자가 활동할 때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원수들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전염병의 위협이 없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원수들의 위협과 모든 아픔들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본다 말이에요. 여호와만을 낭망하겠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나를 이 공경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냥 고개만 한 번만 딱 숙이면 되는데 뭐 그거 고개 한번 숙인다고 뭐 얼마나 큰 범죄를 하는 거냐, 뭐 얼마나 속에서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뭐 생각할 여지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건져 줄 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 우리들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안 뭐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40장 30절 31절 소년이라도 곤비하게 돼요. 피곤하게 돼요.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우리나라 지금 이 전염병 때문에 그거 두려움에 떨지 않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다 두려워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 졸라머지 세임을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림박질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갈지라도 피곤치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손봉호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더라도 우리 교회의 성장이나 명예가 된다면 기꺼이 감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는 것이라도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다. 이게 한국의 교회의 병폐, 우리 교회라는 우상 숭배에 지적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각 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그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가 연구에서 공부할 때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면요, 학교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은 복도에서 도서관 앞에서 이제 책을 꺼내서 이렇게 책을 찾고 있는데 아주 키도 크고 정말 007 나오는 로저 무어 영화 배우처럼 잘 생기신 분이 다가오더니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온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니 그저 손을 붙잡고 정말 형제여 반갑다고, 내가 매일같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한국에 뭐 혹시 참전용사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뭐 한국 사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한국에 다녀온 적도 없고 한국 사람 만난 적도 없고 오늘 내가 한국 사람을 내 생에 처음 만난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어떻게 한국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십니까? 내가.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만 영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영국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 창피하더라고. 나는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도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아, 이 양반은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도 한국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한다. 그 뒤로 그분과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편지를 나누고, 이제 그분 이제 연세가 지금 90 가까이 다 되신 분이신데,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시는 그런 어르신이 모리스 로버츠라고 하는, 정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오후에 나눠드린 진리의 깃발지 옛날 편집장이기도 하셨었습니다. 현대판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저는 그분의 이야기처럼 비록 그분이 다른 지역에 가본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지만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동일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보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형제들이니까 우리 같은 집안의 식구들도, 물론 한 놈이 잘 되면 다른 놈들은 다 함께 다 잘 되는, 옛날하고는 지금은 더 틀리잖아요.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부모들도 자식들 열어놓고 한 놈만 잘 가르치면 그 한 놈에 의해서 그냥 다 식구들, 형제들이 다 잘 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부조하러 갔잖아요.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가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믿고 섬기는 신이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과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서로 돕고 살피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 은혜로 세미나, 개혁주 설교연구원 세미나를 정말 잘 마쳤어요. 참 뭐 평상시에 한 뭐 120, 30여 명 이렇게 참석하는데 이번에는 한 30여 명 정도밖에 안 올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70여 명 이상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어쨌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사실 많이 와서 했는데, 그 오신 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한국의 장로교를 세우는 일에 뭐 모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엄마가 너무 아파요. 좀 스코틀랜드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 말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아프다. 제가 공부할 80년대만 해도 스코틀랜드에, 제가 에든버러에서 공부한 에든버러의 주민의 53%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적게 보는 사람은 2%, 많이 봐야 5%만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리스 로버츠 목사님이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지만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저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뭐 신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계에 돌아가는 뉴스들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놓고 기도함으로, 중국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교회를 이루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이 어려울 때, 지금 우리도 어렵지만 중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힘들까,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몰라도 그곳에서 정말 주를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들을 의뢰함보다 나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 이 어려운 기회에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